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2024년 올해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 시리즈를 좀 진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인격의 변화, 성품의 변화, 영어로 우리가 캐릭터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런 게 좀 변화가 좀 생기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올해는 특별히 우리가 여기에 좀 신경을 쓰면서 살면 어떻겠는가 이러한 그 목회의 방향을 좀 정하게 됐습니다. 기질, 사람이 이렇게 태어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기질은 변하지 않지만 인격은 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특히 성경 신자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그런 목표는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Good person,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좋은 사람이 되는 거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24절에 가서 보면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그 다음 구절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이제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화라고 하는 거 어렵게 이제 생각하면 어려운 건데 그냥 쉬운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사람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는 게 그게 성화예요. 어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 보기에 좋은 사람이 되는 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거다. 거룩히 구별된다 그래서 무슨 왕따가 되거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비상식적인 일을 하거나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뭐 이런 식의 거룩히 구별되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이런 삶을 사는 거, 이것이 이제 성화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려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취약함의 파워를 좀 알아야 된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가서 보면 영어 제목이 Power of Vulnerability 이렇게 돼 있고 이거 이제 강연하는 사람이 브레네 브라운 2,500만 회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제가 오늘 이거를 다시 보여드리는 거는 영어로 가셔서 Power of Vulnerability를 저렇게 치시면은 그러면 영어로다 하는데 밑에 자막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들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막이 나오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한국말 자막을 저기 넣어놨으니까 Power of Vulnerability 아니면 취약한 것의 힘인가 이렇게 아마 한국말로도 돼 있는데 영어 자체를 그냥 이렇게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Power of Vulnerability를 이렇게 치시면은 한 2,500만 회 이렇게 사람들이 본 그 영상이 나오면서 밑에 한국말로 자막이 나오니까 여러분이 직접 이 영상을 좀 보면 사람이 자신의 취약함을 고백하고 인정할 때 어떤 파워가 그의 삶에서 나오는가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영상을 소개하고 나서 누가복음 이제 18장에 나오는 바로 그 전에 나오는 그 말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자신이 100%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런 멸시를 당하면서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100% 자기는 옳다, 내 가족은 100% 옳다, 내 생각은 100% 옳다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을 바리새인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나는 그냥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털포덕 주저앉는 그런 사람을 세리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이 바리새인은 자기가 100% 옳아야 되기 때문에 취약함이라는 걸 사람들에게 보이질 않아요. 난 그냥 100% 옳은 사람이야. 그래서 취약함을 보이지 않으려고 하니까 위선을 보여야 되고 가식을 드러내야 되고 자기 가면을 써야 되고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그런 사람이 있고 세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본인의 취약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털포덕 주저앉아서 죄인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를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이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늘과 땅처럼.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갔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이런 그 설명을 주님께서 이제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어린 아이들처럼 자기들의 취약함을 드러내고 전적으로 저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사람이 자기의 취약함을 드러내고 인정하고 고백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도 심지어 아버지 하나님이 그들의 죄들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취약함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들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기억하신 분이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말 그대로 하나님의 최대의 취약함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이런 부끄러운 것을 그냥 드러내고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이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그들을 대신해서 중보기도 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생긴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취약함을 고백할 줄 알고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의 특징은 공감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 부부 생활, 또 교회 밖에 나가서 사회 생활 이제 할 때도 이렇게 공감을 잘하는 사람이 사람들에게도 좋은 사람으로 인식이 되고 정말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제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취약함의 표준 모델 삭개오. 자, 그러면 취약함의 구체적인 모델이 하나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표준 모델이 삭개오인데 이 삭개오 이야기를 누가복음 19장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취약함을 어떻게 고백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해야 이것이 효과적으로 이렇게 작용할 수 있을까, 이런 좀 실제적인 그런 면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 이제 어려서부터 다니면은 그러면 아브라함 이야기, 모세, 뭐 다윗 이야기가 이제 많이 나오고 신약성경에 가면 그래도 아이들이 가장 많이 기억하는 그런 이야기가 삭개오 이야기일 겁니다. 심지어 삭개오 노래도 있고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바리새인과 세리 이야기를 하면서 세리, 이렇게 국가에서 정해준 그 세금을 거두는 세리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그 세리들 가운데 우두머리가 되는 세리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인천시, 그러면 인천시 안에 세금을 거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 세금을 거둔 사람이 우두머리가 되는 세관장, 지금 주에 얘기하면 세관장쯤 되게 인천 세관의 세관장쯤 되는 이런 그 삭개오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읽었는데 19장은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의 마지막 부분,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이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거기를 지나가시더라. 보라, 삭개오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리들 가운데 우두머리여,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세관의 장이고 또 부자더라. 많은 사람들로부터 돈을 이렇게 강탈을 이렇게 법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많은 돈을 가진 그런 부자라고 성경이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삭개오란 사람의 원래 이름의 뜻은 의로운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름에 걸맞지 않게 불의한 그런 삶을 전생에 동안 이제 살았던 그런 사람이 여기 삭개오라고 해서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이제 교회 다니면서 늘 들었듯이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이어서 로마 제국의 이 식민지란 말이에요. 유대 땅이.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세금을 예를 들어 너 천 원을 내라 이렇게 이제 부과를 하면 그러면 천 원만 이렇게 가져다 이제 받아야 되는데 한 천오백 원쯤 받는 거죠. 그래서 오백 원은 자기가 갖고 그리고 천 원만 갖다 내고 그럼 오백 원 또 가진 것 중에 또 한 백 원 정도는 또 모아가지고 또 세리장한테 이제 가져다 줘야 되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그게 너무 관행으로 이게 고착화가 되어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다 아는 거예요. 저 세리 그러면 저 죽일 놈들 이렇게 이제 아는 거죠. 더구나 세리장 그러면 그 많은 세리들 그 사람들한테 또 우리 이제 보통 얘기하면 삥 뜯었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해갖고 그걸 뜯어가지고 그걸 또 모아가지고 다 해서 갖다 이제 바치면은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냥 자연적으로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누가복음 이제 3장에 가서 보시면 침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그 당시의 사회상 이거를 이제 보여주면서 너희가 회개해야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게 이제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니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그 중에 한 부류가 세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3장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세리들도 침례를 받으러 회개의 침례를 이제 받으러 와서 그에게 침례자 요한에게 이르되 선생님이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회개할 수 있습니까?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지정된 것 이상으로 거둘지 말라. 1,000원 로마 정부가 지정했으면 딱 1,000원만 받아야지 그 이상을 받아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지금 성경에 기록이 돼 있을 정도로 당시에 세리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부류 여자들 가운데 창녀 세리와 창녀 그러면 그냥 그 사회에서 제일 몹쓸 사람으로 이렇게 취급을 받는 이런 부류였습니다. 가서 보니까 여기 여리고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나오는데 이 그림 가서 보시면 여러분 성경책 뒤에 다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 제가 그냥 여러분에게 그래도 여리고가 어딘가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고 그리고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 위에 가서 보시면은 그러면 갈릴리 호수가 저 파랗게 돼 있고 파랗게 이렇게 돼 있는 게 그게 요르단강이에요. 저 밑에 있는 게 이제 사해입니다. 사해. 그 사해 바로 위에 가서 보시면 동그랗게 이렇게 돼 있는 여기가 여리고예요. 여리고. 그다음에 파란색으로 돼 있는 데가 가나안 족속들 정복하던 그런 당시에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름이 여부스였어요. 그 여부스가 여부스 족속이 살던 그런 데인데 나중에 다윗이 저 여부스 족속의 도시를 이제 빼앗고 거기다 시온성을 짓고 그다음에 그 이름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일이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생겼어요. 자, 그래서 이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파란 데서 이렇게 북동쪽으로 한 28km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여기에서 한 영등포쯤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한 영등포 이 거리가 이제 그렇게 돼 있고 요르단강이 있으면 요르단강에서 한 11km쯤 이렇게 이제 떨어져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저 요르단강이 있으면 요르단강 저 오른쪽으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 땅을 보고자 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만 보여주고 모세가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의 뒤를 이어서 이 백성을 데리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떠나기는 이집트에서 떠나서 이렇게 갈 수 있었는데 40년 동안 빙글빙글빙글 돌다가 그래서 이쪽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서 첫 번째 빼앗은 그런 도시가 여리고 여리고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창녀 라합이 살았고 그래서 라합의 이런 인도를 따라서 그래서 이 여리고 성을 여호수아가 정복하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여호수아기에서 이제 읽을 겁니다. 자, 거기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이 여리고를 이제 정복한 다음에 여리고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런 그 저주의 말을 이제 여호수아가 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 50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저주의 말이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를 다시 이렇게 재건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이제 하다가 500년 지나서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두 아들이 여리고를 이제 재건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겨서 저주가 이제 성취가 되는 그런 내용이 열왕기상 16장 34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여리고는 건축을 할 수 없는데 그 지역이 너무 땅이 좋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본래 여리고 말고 그 옆에 새로운 여리고를 지었어요. 그래서 두 개의 사실은 여리고가 하나의 여리고로 지금 성경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리고는 종려나무가 굉장히 많은 이와 같은 그 도시이기 때문에 그냥 성경에서 종려나무 도시라고 불립니다. 이름이 종려나무 도시예요. 그래서 종려나무가 있고 그 얘기는 물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저 지역에 물이 없는데 물이 많다고 하는 얘기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환경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가 이제 점점 번성하기 시작해서 예루살렘 다음에 여리고가 되는 그 쉽게 얘기하면 서울 옆에 인천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서울이 예루살렘, 그럼 여기 인천이 여리고처럼 이렇게 돼서, 그래서 예루살렘 다음가는 그런 그 도시로 이 여리고가 이제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열왕기하 2장 4절 그 다음에 18절 이런 데 가서 보면 엘리사라고 하는 그런 대언자가 있을 때 종려나무들이 많고 물이 이제 많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언자들의 학교,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신학교가 이제 세워져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훈련받고 하는 그런 일이 여리고에서 이제 생겼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가 쭉 진행이 되면서 예수님 당시에도 여리고가 굉장히 큰 도시예요. 자, 그러면 예루살렘에 왔다가 우리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누가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에 왔다가 여리고로 이제 가는 길. 이런데 이제 강도들도 많고 하여튼 어쨌든 돈이 많고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이런 그 도시가 여리고였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 세관장이 누구냐 하면 삭개오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다음 가는 도시가 여리고다 이랬는데 그 큰 도시에 모든 세리들을 다스리는 세관장이 지금 삭개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등장했다는 소식을 자연히 들을 수밖에 없죠. 수많은 사람들이 접하게 되니까. 자, 그런데 얼마 전에 들려온 소식이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이 뭐냐?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 그 말씀이 뭐냐 하면은, 아,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위선과 교만으로 가득한 바리새인은 용서하지 않고 취약하고 부족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원수처럼 여기는, 말 그대로 사람처럼 여기지 않고 개처럼 여기는 이러한 그 죄인인 세리는 용서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얼마나 좀 뭐라 그럴까, 많은 사람들이 왕따를 당하고 이러면 돈은 많이 있었지만 친구도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분이 나타나서, 보통 우리가 고결하고 뭐 흠이 하나도 없고 이렇게 얘기하는 바리새인은 책망을 하고, 그렇죠, 사람들이 보통 죄인이라 그러고 인간 취급도 안 하는 그런 이 세리는 용서를 했다는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이 생긴 거예요. 이분을 한번 좀 만나봐야 되겠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런 상황이 예수님이 용서했다는 그 세리, 그 세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하고 내가 상황이 지금 똑같으니까 한번 그분을 만나봐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그에게 이제 들었던 거죠. 자, 그런데 1절 가서 보니까 그 예수님이 바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그런 소식이 이제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의 마음에 그분을 만나봐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간절히 있던 터에 예수님 마침 여리고를 지나가신다고 하니까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가슴이 이제 콩당콩당 뛰기 시작한 거예요. 저분을 내가 좀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이러고 있는데 그분이 다름이 아니라 자기가 사는 도시 여리고를 이제 지나가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가슴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을 가지려면 호기심과 그 다음에 단순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호기심과 단순함은 어린아이래야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예수님을 만나기는 대단히 힘들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이렇게 하고 살았는데 이제 뭐 만나서 뭐 하겠나. 그래서 호기심이 없어지거든요. 단순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래야 그래 나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이게 달코달코 인생에 이렇게 이제 되면 그런 호기심과 단순함이 이제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가능한 한 어려서 구원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디모데 후서 3장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어린아이일 때 성경 기록을 알았는데 그 성경 기록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해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어릴 때 구원받는 것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나이가 들면 믿기가 어려워요.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뭐 1,000원 준다 그러고 사탕을 준다 그러면 아이는 그냥 받아요. 그냥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어른은 어떻게 왜 그걸 줍니까? 그렇죠. 왜 그걸 주냐 이거예요. 그것도 이제 따져서 이제 묻기 시작을 하거든요. 예. 아이들은 단순하게 그걸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교회 학교 교육의 중요성이 이런 데 있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누가복음 18장 17절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왕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결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지금 삭개오의 마음이 두근두근 되기 시작한 거예요. 심장이 뛰기 시작한 거예요. 예, 죄인들을 저렇게 용서해 주시는 저분을 내가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했는데 글쎄 그분이 이 도시를 지나간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된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가 있었어요? 예, 3절 가서 보니까 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려고 애를 썼는데 키가 작음으로 밀려드는 무리로 인해 볼 수가 없었다. 키가 아마 한 1m 40이나 뭐 1m 30이나 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보려고 애를 써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육신의 취약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달려가는 겁니다. 그렇죠? 달려가요. 그래서 4절 앞으로 달려가. 여러분 키가 한 1m 40대는 어른이 뭐 많이 먹고 그랬으니까 뚱뚱하고 다 이랬을 텐데 그 예수님을 봐야 되겠다고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심정이 아니면 그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 나이가 들면 어떤 사람이 가서 뭘 보려고 그렇게 뛰어가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어디서 서커스 왔다 그러다 그러면 누가 뛰어가요? 애들이 다 뛰어가지. 어른들은 천천히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가지. 그렇지만 아이들은 그걸 보려고 막 뛰어가잖아요. 지금 삭개오의 심정이 지금 그렇게 이제 된 거예요. 예, 그래서 4절에 가서 보니까 앞으로 달려가 그분을 보려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이제 한번 가셔서 이제 삭개오가 올라갔다고 하는 그런 종류의 돌무화과 나무가 있는 그런 데를 이제 여리고에 가면 이제 보게 됩니다. 높이가 적어도 10m쯤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높이가 이런 조그만 이런 나무가 아니라 높이가 10m쯤 되는데 나이가 모르겠는데 한 50 정도는 되지 않았겠어요? 뚱뚱하고 키는 작고 이 사람이 막 달려가 갖고 그래 갖고 또 여기 기어 올라가는 거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거 기어 올라가는 거를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심정이 아니면은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기의 모든 취약함을 다 드러낸 거예요. 예수님 앞에도 드러내고 사람들 앞에도 다 드러내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평상시에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을 용서하신다는 그 얘기를 듣고 죄인 중에서도 사람들이 제일 미워하는 죄인이 세리와 창녀인데 아, 세리와 창녀들이 친구라고 한 분이 왔다고 하니까 뭐 체면 이런 거 다 버리고 그리고 뛰어가서 10m가 넘는 그렇죠 이런 높은 나무에 지금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하고 있는 거 그렇죠? 얼마나 놀라운 그런 변화가 그의 마음속에 생겼는지 저와 여러분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기존 성경에는 이제 이걸 뽕나무라고 이제 기록을 했는데 뭐 뽕나무라 해도 되고 지금처럼 조금 더 정확하게 아 이렇게 돌무화과 나무라고 해도 됩니다. 어떤 사람이 뽕나무라고 했다 그래서 뭐 꼭 틀렸다 그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거는 높은 나무 그 높은 나무를 이 어른이 거기를 기어서 올라갔다고 하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 삭개오 이야기가 미국 사람들에게도 아주 굉장히 이렇게 머릿속에 남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한 15년 전쯤인가 아 미국 사람하고 제 옆에는 교수님하고 같이 아 이렇게 이스라엘을 같이 여행을 갔습니다. 이 성지 순례를. 그 성지 순례 갔는데 이분이 여리고에 갔다 그러니까 그냥 막 뛰어가더라고요. 뭘 보러 뛰어가는 거예요? 뽕나무를 보려고. 도대체 뽕나무가 어떻게 생겼길래 이 삭개오가 이렇게 뛰어가서 그래서 여기로 올라갔을까? 가서 보면 커요. 이 여기 우리 예배당 거의 천장에 닿을 정도로 나무가 큽니다. 예, 이런 나무를 뭐 끝까지는 안 올라갔겠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큰 나무 여기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의 삭개오를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5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가셨다 그래요. 삭개오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 예수님이 그 옆으로 이 뽕나무 있는데 거기로 가지 않으면 예수님 직접 만나지 못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직접 어디로 가세요? 그 뽕나무 돌무화과 나무 거기로 가서 누구를 찾아요? 삭개오를 찾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가셔서 위를 보시고 그를 보며 그에게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반드시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노라 하시니 그렇죠? 삭개오는 내가 저분을 찾아가야 되겠구나 하고 열심히 달려가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실제로는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늘 그 점에 좀 이렇게 유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아담과 이브가 죄를 졌잖아요. 그렇죠? 아담이 죄를 졌어요. 그때 창세기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세요. 4장에 가서 보시면 가인이 죄를 짓습니다. 그렇죠? 근데 가인에게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고 하나님이 먼저 죄 지은 사람을 찾아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출애굽길 가서 보시면은 이집트에서 이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자손이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두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시는 그런 일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방문하신다. 영어로 visit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visit, 방문한다. 그렇죠? 그래서 시편 8편 4절 가서 보시면은 다윗의 시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나이까. 사실 하나님이 보시면은 우리인 지금 우리가 요 앞에 있는 먼지보다도 작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주 공간이 얼마나 큰가. 그 너머에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이 먼지보다도 작은데 그걸 마음에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먼지보다 작고 이런 비천한 사람들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데는 안 가세요. 하나님 오직 이 땅에만 오십니다. 지구에만.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그렇죠. 개혁성경에 권고하시나이까. 이건 오역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비짓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의 아들, 사람을 또 한 번 반복할 때 사람의 아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그를 직접 찾아오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어요. 어느 면에서 우리가 찾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찾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런 구조로 성경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시는데 그렇죠. 삭개오가 가만히 있는데 찾아온 게 아니잖아요. 진리를 구하기 위해서 체면 다 버리고 취약함을 다 드러내고 모든 사람이 볼 때 저게 뭐야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어요? 이게 세리장인데 저 사람이 왜 뛰나 저 나무 위로 왜 올라가나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데 이거 아랑곳하지 않고 진리를 찾기 위해서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취약함을 드러내고 이렇게 나오게 될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주시는 그런 기록이 이 안에 이제 나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6절에 그가 속히 내려와 속히 내려와 기쁘게 그분을 받아들였다. 예수님께 가는 일은 속히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속히 내려오라고 할 때 속히 가야 된다. 신속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말씀 가서 보시면 오늘이 구원의 날이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것이 인지가 되면 즉시 그날 그 시간에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빨리 내려오라고 하니까 삭개오가 지체하지 않냐고 내려오는 그 일. 내려와서 어떻게 해요? 그분을 받아들였다. 영어로 가서 receive 했다는 거예요. receive.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문을 이렇게 두드릴 때 어떻게 받아들이는 그 일이 있는 거 이걸 성경은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말씀드리듯이 이렇게 서브 하면은 저쪽 팀이 리시브를 하잖아요. 리시브. 서브를 하면은 리시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가서 보시면 이거를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그 땅에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1장 10절에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에 만들어졌을 때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며 그분께서 자기 땅에 오셨어도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receive,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공의 이렇게 날라오니까 receive 한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파워를 그분께서 이제 주시는데, 이거는 재산이 많고 지식이 많고 그렇죠 무슨 명성이 많고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다. 이들은 혈통이나 육신의 뜻이나 사람의 뜻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난 그런 자들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 구원의 복음이 들어가서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신속히 내려와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신속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받아들였다. 높이서 안 되는 거예요.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내려와야 된다. 나 자신을 낮춰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높다 그러고 모든 걸 다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려와서 나 자신을 낮춰야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구원의 ABC가 이 안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18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저 사람 바리새인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인정받고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다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세리장 이 삭개오를 받아들이니까 여기 7절 가서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들이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가 죄인인 사람의 손님이 되려고 들어갔다. 자기들이 보기에는 저 죄인이거든요. 죄인 중에 죄인이잖아요. 죄인 중에 죄인. 그렇죠? 그게 세일인데 그 세일이의 세일이 장이니까 정말 죄인 중에 죄인. 저런 사람이 어떻게 손님이 되려고 예수님이 들어갔느냐. 사람들의 관점하고 하나님의 관점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를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구원받고 나니까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이르되 주여 보소서. 내가 내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내가 거짓 고소하여 어떤 사람에게서 무엇이든지 빼앗았으면 그에게 네 배로 갚겠나이다. 그렇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오는 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렇죠?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다시 회복을 시켜주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남을 향해서 범법을 저지른 거거든요. 그렇죠? 범법을 저지른 경우에는 레위기 6장 5절 가서 보면 원금에다가 원래는 5분의 1을 더해서 주면 끝나는 거예요. 원금에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주면 그럼 그게 범법 범물이 돼서 그걸 다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삭개오는 뭐라 그래요? 제가 4배로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4배. 그 4배로 돌려주는 거는 출애굽기 22장 1절에 어떤 사람이 양을 도둑질하면 그래서 발각이 되면 4배를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삭개오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나는 그냥 범법헌물 정도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에게서 용서를 받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 나는 마치 양을 강탈한 이런 강도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4배로 갚아주겠다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구원이 무엇이고 어떤 사람에게 구원이 임할 수 있고 구원이 어떤 사람에게 오게 되면 어떻게 회개하는 그런 일이 실제적으로 삶에서 일어나는가 이걸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몇 가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키가 작아갖고 군중놈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것은 어느 면에서 삭개오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렇죠? 다만 그는 그분을 봐야 되겠다는 열망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취약함을 모든 사람에게 부끄러움을 다 드러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 수행한 거예요. 이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구원받아 큰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이 돼서 이렇게 아름다운 일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으면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작은 사람이 자기의 취약함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될 때 성경의 이름이 기록이 돼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표준 모델이 되는 이런 큰 일이 생기게 된 거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키가 작은 사람들이에요. 죗덩어리예요. 한번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죗덩어리인가. 그렇죠? 어쩌면 이것은 나의 잘못은 아닙니다. 왜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이와 같은 죄성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 내가 작은데도 나는 크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진짜 문제라는 거. 예수님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그게 바리새인의 문제고 종교인들의 문제고 그렇죠. 저처럼 말씀을 가르치고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문제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작은데도 크다고 생각하면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거, 취약한 거, 그렇죠. 우리의 작은 것을 나무라지 않고 이렇게 기회를 주세요. 근데 나는 재물이 많아, 배운 게 많아, 또 명예가 많아, 유산이 많아, 그렇죠. 나는 좋은 혈통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야. 교회 같으면 난 교회에 30년 다녔어, 이 교회. 그렇죠. 11절 지금까지 50년을 했고 주일 성수했다 이렇게 하면서 자꾸 자기를 큰 사람으로 이렇게 드러내기 시작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가능성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취약함을 보지 못하고 자기가 큰 사람이라고 자꾸 생각하게 되면 그러면 진짜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이 되는 그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큰 사람이 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그게 제일 큰 일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가장 큰 일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이, 다른 큰 일들이 우리 삶에서 우리를 따라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회개의 이와 같은 그 증거를 보이게 될 때 예수님이 뭐라고 선포하시느냐? 9절에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 이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아, 저 사람이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그런 자손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육신의 자손이 아니라 믿음의 자손인 걸 이야기한 거. 믿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될 때 육신적인 자손이 아니라 영적인 자손, 믿음의 자손. 예,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유대인이다, 유대인이 아니고, 그렇죠.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 그 사람이 영적인 그런 유대인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는 돈을 지불하고 구원을 산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그 뒤에 회개, 이와 같은 열매로 반응하는 것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선포하시냐?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예, 그렇죠? 예. 의원들이 누구에게 필요해? 병든 자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누구만 찾으시냐? 죄인만 찾으시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아이러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롭다고 한 사람은 한 명도 찾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구원받기 전에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율법에 의에 관한 한 흠이 없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남 정죄하고, 그렇죠? 내가 제일 옳다 그러고 이렇게 살았어요. 예수님 만난 이후에 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 30년 정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며 자기 자신이 낮아진 이런 상태에서 뭐라고 고백하냐?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전적으로 받아들이기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내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니 즉 30년 동안 그렇게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고백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들 중에 죄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고백을 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취약함을 고백하는 방법과 그 효과에 대해서 실제적인 거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죄인인 삭개오가 자기의 취약함을 인정할 때 예수님하고 이제 공감하는 그런 일이 생기고 교제가 이제 가능하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 위선과 가식, 그 다음에 마음의 가면을 다 집어치우니까 예수님하고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이제 된 거잖아요. 자,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 앞에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 모든 수치를 교회 앞에다 공개적으로 고백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취약함을 고백하고 인정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게 있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공동체에게 해야 될 것이 있고 자기 가정에서 해야 될 것이 있고 이게 다 다른 거지. 취약함을 인정하려니까 그냥 모든 걸 다 여기 나와서 공개적으로 다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자신의 원초적인 취약함은 비공개로 하나님에게만 고백하셔야 돼. 나의 원초적인 이와 같은 잘못, 죄. 그렇죠? 이거는 구원받으려면 인간으로서 반드시 이거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세리처럼 하나님하고 그냥 펄썩 주저앉고 어떻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죠? 이와 같은 거 이거를 목사 앞에 가서 하거나 신부 앞에 이렇게 한 그러고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원초적인 이 죄의 문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삭개오는 예수님 즉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취약함을 사람들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누구만 보였어요? 예수님만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자신의 취약함을 인정하고 회개했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가서 보시면 이 탕자가 나오는데 탕자가 많은 죄를 졌잖아요. 근데 뭐라고 이 고백을 하냐? 15장 18절에 내가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그분께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를 고백하는 게 이게 생명에 이르는 회개예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 이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누구에게 공개적으로 알리고 할 그런 필요가 없는 거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될 죄, 이 취약함을 사람들 앞에 모두 공개하면 그것은 오히려 수치가 될 수 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시편 25편 7절 가서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이제 고백해요. 오 주여 내 젊은 시절의 죄들과 내 범법들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에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인해 그리하옵소서. 지금 다윗이 공개적으로 내가 무슨 죄를 짓고 무슨 죄를 이거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냥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만 아시는 그런 부끄러운 일, 수치스러운 그런 일, 그렇죠? 그 인정한단 말이에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뭐 그렇게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 야고보서 5장 16절 가서 보시면 너희 잘못들은 서로 고백하라 그랬어요. 죄는 누구에게만 고백해야 돼? 하나님께만 고백해야 되고 우리가 사람으로 살면서 잘못을 저질릴 수 있어요. 인간으로서 그 잘못들은 서로 고백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고백해야 될 이와 같은 죄가 있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내가 고백해야 될 이와 같은 허물 아니면 이와 같은 잘못들이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여러 교회 독립교회들 이제 거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떤 교회에 갔더니 어떤 자매가 혼전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혼전 임신 또 어떤 경우는 유산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자매 여기 세워놓고 나와서 공개적으로 내가 혼전 임신을 하게 돼서 교인들 앞에 죄송하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요. 그런 것들을 그런 일을 이제 하는 거를 이제 보게 되고 그래서 교회 공개해서 창피를 줘야 된다. 이렇게 그게 이제 시인이고 고백이고 회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거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아요. 그게 뭐 죄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저는 그런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돼. 교회 안에 어떤 이단교리를 가져와서 모든 사람이 그냥 이렇게 수렁에 빠뜨리는 그런 일을 했다 이건 교회 전체에 영향을 주는 그런 사안이에요. 그런 거는 이 교회 앞에서 내가 이단교리를 이렇게 해서 잘못을 했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시인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고 교회가 공개적으로 징계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 개인적으로 짓는 어떤 그런 죄가 있거든요. 그게 알려진 경우 오히려 그 사람을 더 불쌍히 여기고 덮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에게 자신의 취약함을 밝힐 때에는 가능하면 개인적인 자리에서 해야 돼요. 뭐 부부관계, 고부관계, 자식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을 우리가 다 안고 살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공개적인 이러한 뭐 간증 자리에 나와서 제 남편과의 관계가 이렇다, 뭐 고부관계, 이게 얘기하면 이건 곤란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그런 사안이 있고, 그 다음에 공개적으로 내가 사과해야 될 이런 사안이 있는 거다. 그래서 이런 거를 밝히지 않아야 할 자리에서 이렇게 밝혀놓으면 그게 교회에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이 근심거리가 될 수 있고 교회에 피해를 끼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게 내 취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한다고 하는 게 그런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 기억을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사람이나 교회에다가 해야 될 일, 내 취약함을 다, 내가 돈이 없습니다, 옷이 없습니다, 다 이렇게 했는데 해결책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해결책이. 그럼 성경 말씀을 가져다 대고 그리고 이 사람들로부터 강탈 행위를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요한일서에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이것에 의해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 생명을 내놓아야만 하느니라. 그러나 누가 이 세상에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동정하는 마음을 따라 그를 피하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안에 거하겠느냐. 내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내가 다 고백했다는, 나 먹을 것이 없고 뭐가 없고 다 고백했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가져다 대고 왜 도와주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강탈하는 거다. 강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사람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니까 좀 지혜로운 그런 사람들이 좀 돼야 된다. 판단도 그렇게 지혜롭게 해야 되고. 그지는 성경 말씀이라고. 여러분 특히 부부싸움 할 때, 이게 남편이 아내한테 순종하라 그러고 성경 말씀, 에베소서 말씀 가지, 그건 영어로 스투피드 한 거예요. 스투피드. 어리석은 일이다. 부부싸움 할 때 성경 말씀 가져다 대면 안 돼요. 화가 나 있는데 성경 말씀 가져다 대고 하면 그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 그러니까 상식적인 그런 이야기를 해야지. 남편에선 남편에 대한 성경 말씀 갖다 대고 자매 할 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데 쓰라고 하나님 주신 게 아니다. 예. 그래서 이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이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하는 거지. 이걸 가져다 대고 그러고선 내놔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강탈하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취약함을 고백하면 삭개오처럼 자동으로 내가 지금까지 손해 끼친 거를 다시 회복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자동으로 생기는 거예요. 자동으로 생기도록 일이 돼야 그게 하나님의 일이지 강탈하듯이 그걸 달라고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와 가정에서 우리 멤버들이 이렇게 이제 취약함을 고백하면서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공감하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될 때 우정이 생기고 성도들끼리 이렇게 화평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위적으로 똑같은 거 닮으려고 하면 그러면 절대로 공감하는 그런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옷을 다 똑같이 치마를 입었어요, 우리 자매님들이. 여러분, 자매님들이 다 치마 입었으면 다 공감할까요? 문제가 나올 때? 그렇지 않거든요. 치마를 입었다고 해서 다 통일을 했다 그래서 남자들이 다 넥타이를 하고 왔다 그래서 이 사람들 안에 공감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다시 말씀드려요. 외적인 것은 다 닮았어도 속이 닮지 않았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도 이런 변화가 생기지 않으면 속에 문제가 있는 거다.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배우려 하거나 닮으려 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는, 난 퍼펙트한데, 내가 퍼펙트한데 뭘 닮으려고 그러겠어요? 이렇게 되면 공감이 안 되는 거죠. 공감이 안 되면 교회나 사회나 직장에서나 좋은 사람이 되긴 어려운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에 빛이 되라는 거잖아요. 그냥 다른 얘기를 하면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일을 위해서는, 그런 일, 내가 무엇이 취약한가를 발견하고 어떤 사람이 취약하다고 얘기하면 인정을 하고 그걸 고치려고 서로 노력할 때 그 안에서 공감대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돼야 교회 안에서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참 이상하게도 제가 한 15년 동안 이렇게 교회를 하면서 이상하게도 교제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겉으로는 다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왜 그래요? 닮거나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놓질 않아요. 자기의 취약함이 뭔가 분명히 보이는데도 이렇게 되면 그러면 교회에서 같이 믿음 생활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껄끄럽게 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본인의 취약함을 그렇게 밝히고 울기도 하고 어렵습니다 얘기하게 되면 그냥 모든 게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부족한 거, 연약한 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는 데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다. 이런 걸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에는 사도 바울이 본인의 취약함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 있는 그대로. 이렇게 드러내면서 고린도 교회와 공감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이 고린도 후서 6장을 가서 보시면 바울의 취약함이 얼마나 컸던가 하는 거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너희가 이런 것에 대한 공감을 좀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그 바울의 간절한 심정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침례교회가 여기까지 이제 오면서 다른 교회하고 조금 좀 다른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는 거의 모든 일, 목사와 관련된 모든 일이 다 홈페이지에 다 공개가 돼 있어요. 다. 어떤 때는 부당한 일로 목사가 고통도 받고 울고 정신과 치료도 받고 음해도 당하고 이런 모든 내용, 심지어 투표까지 하고 이런 내용이 그 안에 다 공개가 돼서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어요. 교회의 모든 발전 과정, 그 발전 과정 속에 우는 것도 있고 웃는 것도 있고 그렇죠, 어려움 당한 것도 있고 모든 게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또 어떤 경우 징계할 수 없어서 징계하는 경우 징계에 대한 그런 내용도 그 안에 들어있고 갈등이 어떤 것이 일어나도 그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목사와 교회의 취약함이 우리 교회는 거의 그대로 다 드러나 있어요. 거의 다.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이런 취약한 것을 다 드러냈을 때 오히려 교회가 발전하고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교회를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취약함의 파워예요. 이게 좀 부족하고 이런 건 숨겨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한데 근데 이거를 드러내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이렇습니다 하고 이거 이야기할 때 그게 오히려 교회를 하나로 이렇게 모으는 그런 일을 하는 걸 우리가 눈으로 이제 본 적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바이블 빌리버라고 하고 특별히 우리는 킹잼 성경을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근데 제가 한 20년 이상 킹잼 성경 사용하는 신자들 이렇게 보면서 공통적인 문제가 있는 걸 하나 봤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가장 강조하는 게 영혼의 자유예요. 영혼의 자유. 누가 막습니까? 제가 여러분 뭐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어요. 영혼의 자유는 하나님 주신 천부적인 그런 권리니까. 그런데 일반 교회에서 매여 살다가 영혼의 자유를 이 안에서 이제 누리게 되면 많은 경우 방종으로 흘러가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방종으로 흘러가게 돼요. 왜 방종으로 이렇게 바뀌냐 하면 그러면 성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에 대한 간절함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유롭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도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거룩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함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이것이 줄어들면 그러면 본인에게 치명적인 이와 같은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자신의 취약하던 과거를 보고 이제 더 큰 진리를 깨달았잖아요. 그렇잖아요. 성경 말씀에 풍성한 그런 진리를 깨달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삭개오처럼 삶이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거를 빌미로 오히려 더 방탕하고 방종하는 그런 삶 쪽으로 이 방향을 트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는 걸 제가 눈으로 보게 되거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왜 그래요? 거룩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좋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함이 부족해서 그렇다. 어떻게 해야 돼요? 삭개오처럼 회개하고 그래서 간절한 그런 심정을 가지고 취약함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좋은 사람으로 나타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삭개오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이 방문하시니까 다 그렇죠 해결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방문하니까 다 해결이 된 거예요. 이 예수님이 방문하는 이 시점에 삭개오는 자기의 취약함을 하나도 감추지 않고 다 드러냈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게 진짜 아이러니고 이게 진짜 파워예요. 내 취약함을 드러낼 줄 알고 내가 부족한 거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드러내면 이상하게도 나는 그 전에 그런 거 하면 다른 사람 다 이상하게 볼 텐데 이렇게 생각 그게 아니라 완전히 반전이 되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교회에 교제가 풍성해지고 저 사람들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고 정말 놀라운 그런 반전이 생긴다는 거 이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한테 자신의 취약함을 다 드러냈어요.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에서 빼앗은 거, 그렇죠. 부당하게 돈 이렇게 갈취한 거, 이런 모든 거, 사적으로 짓던 모든 악한 죄, 공적으로 짓던 모든 악한 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하게 뉘우치고 이게 나오게 될 때, 누가복음 18장에 나왔던 그 세리처럼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고 자기 집으로 내려갔다는 이런 놀라운 예수님의 선포가 이 삭개오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제목처럼 하나님도 사람도 자기의 취약함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거다. 근데 이 취약함을 고백할 때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때가 있고 사람들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해야 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소수의 아니면 개인에게 해야 될 때가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이렇게 구분해서 자기의 취약함을 드러내고 인정하고 그렇게 하면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자기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아름다운 교제가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취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좋은 사람이 되는 거, 이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다. 이걸 기억하고 사시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